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는데요. 3절 4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개 유대인들은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그 지름길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로 가지 아니하고 베레아 쪽으로 돌아서 다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또 사마리아에 가셔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직접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목이 많이 말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목마름보다는 그 여인의 어떤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물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이 여성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 예수님 입은 옷을 보고 알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말투를 보고 알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차별 없이 말하는 유대인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러면 어떤 여인이었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외롭게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왜 외롭게 살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6절에 보면은 제 6시에 우물가로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유대 시간으로 제 6시는 우리로 말하면 12시입니다. 정오죠.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나라에는 낮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쉬죠. 아무도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뜨거운 낮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나온 것을 보면은 아마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고립되어 외롭게 살아가는 여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구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냥 준다 주지 않는다 주기 싫다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특히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 말을 보면은 그 마음의 엉어리 상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에 대한 그 상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가 있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질 않았어요. 얼마나 무시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사마리아 사람이 주는 빵을 먹는 것은 마치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주는 빵은 떡은 돼지고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본문의 여인은 이런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반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마음에 상처, 엉어리가 있죠. 이 여성은 가정생활에서 만족이 없었던 여성 같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지금 6째 남편과 살지만은 과연 만족스러운 생활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지만은 가정생활이 행복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거, 특히 남자를 만나는 것은 부담스럽죠.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냐는 그 정오, 뜨거운 낮 12시에 우물가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다행히도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왔느냐?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했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죠.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성이 변화가 되는데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과정 속에 변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 여성에게 관심을 영적인 것으로 돌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 여성과 가장 쉽게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물이었습니다. 우물가니까.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조죠. 반감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나에게 물을 주었더라면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생수라고 하는 말, 다시는 물도로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주 귀한 물을 이야기하니까 이 여성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얻습니까? 물어요. 예수님은 그 여자의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우리가 마시는 그 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이 물이라고 하는 물질에서 영적인 것으로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생수로 관심을 돌리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샘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여기에만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배를 채우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다 근본적인 문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시면은 솔로몬이요 많은 복을 받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는 다 경험해보고 다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이고 만족스럽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전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여기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즐거움, 뭐 좋다는 것, 행복, 뭐 그런 거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웃음, 세상의 쾌락, 이거 별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경험을 해보니까 그건 하나의 미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에서 미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 여러 개 있지만은 그 중에서 히스테리아라는 단어가 있고 매니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테리 그러면은 어감이 안 좋죠? 안 좋게 미치는 것을 히스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니아라고 하는 것은 좋게 미치는 것을 말해요. 똑같이 미치다는 뜻인데 하나는 좀 좋게 미치는 것이고 하나는 좀 안 좋게 미치는 거예요. 우리 커피 마니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커피를 미칠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뭐 자동차 마니아 그러면 뭐 좋은 자동차를 그냥 수도 없이 사는 사람을 좀 미치긴 했죠. 그러나 그거는 마니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스테리는 달라요. 이 히스테리를 부리면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히스테리를 부리면은요 자신도 불행하지만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튼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해봤지만은 그건 다 미친 것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전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과 금과 보배를 가지고 노래하는 남녀들을 늘 옆에 두면서 많은 아내와 첩을 두고 살아봤지만은 그것도 만족스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인 한 분만 모시고 사는 것도 힘이 드는데 뭐 제가 힘들다는 말은 아니고요. 저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만은 부인을 1,000명이나 데리고 살면 얼마나 거기 있어요? 미친 짓입니까 그게?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은 많은 연회를 베풀어 매일같이 연회를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그릇 사용하는 그릇을 보면 다 금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은을 돌같이 썼다고 그랬어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돈을 은을 돌처럼 썼겠습니까? 아마 열왕기상 10장 21절 이 말씀을 가지고 현대 언론인들이 봤으면은 아마 솔로몬 그냥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탄핵할까요? 그런 말 있잖아요. 최영 장군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원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언론이 최영 장군 그다음에 신문에 돌을 황금으로 속여 거액을 챙겼으므로 최영 장군은 부도덕한 장군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언론의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신문에 보니까 이순신 장군 부하들에게 거짓말을 유도하였음, 도덕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장군이었음. 김구 선생님이 나의 소원은 오직 통일, 그러니까 언론은 그 다음날 아침에 김구 통일의 눈물로 민생을 챙기지 않음, 지도자 자기 없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으니까 이 언론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 소크라테스 아주 건방지고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에게 반말하였음. 물론 이 말들은 다 언론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언론을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요, 만약에 솔로몬 시대에 언론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은 아마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대본 탄핵서도 나오겠죠. 매일같이 잔치하고 거기 사용하는 그릇은 그냥 다 검으로 만들고 막 돈을 그냥 돌 쓰듯이 그냥 그렇게 하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론이? 전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이 탄핵감이죠.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뭐예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다 경험해봤지만은 무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속고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한 줄로 생각하고 좋은 차를 몰면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만족을 행복할 줄로 생각하고 세상에 그대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과연 만족할까요? 지난 금요일날 LA에 있는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매일 병원에 일 끝나고 집에 갈 때 전화를 해요. 착한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전화 오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LA 날씨 어떠냐 물어보고, 오늘 환자들 많이 왔느냐 물어보고, 뭐 내 병원도 아니지만은 또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금요일날 11명이 왔대요, 자기 환자가. 그런데 아빠 마지막에 온 환자가요 가방을 들고 왔는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래요. 제가 뭐 좋은 가방을 모르니까 글쎄 좀 크게 생각해서 한 3,000불짜리 되려나 그랬더니요 3만불짜리 들고 왔대요. 그래서 무슨 가방이 3만 불짜리냐 했더니 뭐 헤르메스인가? 그 말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 가방이 뭐 3만 불짜리래요, 그게. 그 UCL 병원이요. 그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그 베버리힐스 쪽이거든요. 그 갑부들이 많아요. 아빠 우리 동네에 갑부들이 많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 베버리힐스 가면요, 보통 집이 뭐 웬만한 집이면 200만 불, 300만 불 하고방이에요. 그리고 좀 집답다 그러면 뭐 1,000만 불대고요. 조금 괜찮다, 좀 아유 이 집은 크네 그러면 뭐 억대 집입니다. 제가 1억 7,500만 불짜리 집을 봤거든요. 방이 16개, 화장실 16개 반, 땅이 건물이 5만 스퀘어핏이고 땅이 6에이커예요. 여러분 그런 집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사진으로 봤어요. 제가 어떻게 뭐 그런 집에 들어가 보겠습니까? 사진으로만 봤어요. 자, 그런 집에 사니까 뭐 가방 하나 3만 불짜리, 시계 하나 뭐 5만 불짜리, 이거 뭐 푼돈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아파서 병원 오잖아요. 안 아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파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세상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죠.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으면 달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느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다른 질문은 그렇다지만 이 질문만큼은 이 여성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하죠.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문제를 거론 안 하실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시잖아요. 네 말이 옳도다. 너 남편 없지? 지금까지 다섯 명과 살았지만은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야속하십니까? 그 여성의 숨은 죄, 그 마음의 상처, 수치스러운 과거, 그걸 왜 예수님께서 들추어내셨을까요? 그 여성의 마음을, 속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부부싸움을 할 때 간혹 그런 사람들 있죠. 부부싸움 하면서 그 당면 문제만 가지고 싸우면 되는데 그 옛날 것 가지고 30년 전, 40년 전까지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끄집어내면서 이제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자기 친한 친구에게 부인 흉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마누라는 싸움할 때마다 얼마나 히스토리컬한지 모르겠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 그 친구가 아이 사람 무식하기는 그럴 때는 히스토리컬하다고 그런 게 아니라 히스테리컬하다고 그래야 되는 거야. 자네 부인이 히스테리 부리는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그 정도 영어를 모르는 줄 아느냐고. 나도 알아. 그 정도는 알아. 우리 부인은 싸울 때마다 히스토리컬해서 죽겠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누라 싸울 때면 옛날 것부터 다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꼬치꼬치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히스토리컬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히스토리컬해가지고 그 여인의 과거를 다 들추어냈을까요? 수치스러운 부분을 끄집어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수가 솟아나기 위해서는 막힌 곳이 뚫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죄라고 하는 것이 딱 막혀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뚫어져야 되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막힌 것을 뚫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회개하는 거죠. 주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회개할 때, 그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생수가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시기 원하십니까? 막힌 곳이 뚫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생수가 터지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건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여인은 눈을 뜨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나와서 한번 메시아 이름도 만나보시기 바라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됐는데요,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 몇 단계에 걸쳐서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할 때 아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한 유대인의 남자로만 생각했어요. 구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저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과는 별로 상종을 안 하는데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인 남자로만 생각을 했죠. 대화를 하면서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족장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3대 족장 아닙니까? 자기들의 그 프라이드거든요. 근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죠. 15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뭘로 바뀝니까? 유대인 남자에서 야곱보다 큰 사람에서 이제는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퀴리에 주여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뭐예요? 선지자로소이다. 이제는 선지자로 성격했습니다.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말하는 그 위대한 오실 메시아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로 고백을 한 겁니다. 마지막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그리스도라는 말, 헬라 말에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내가 보니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동네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메시아로 영접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세이 가운데서 만남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작가는 거기에서 네 가지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선은 맛은 좋지만은 냄새가 나요. 저도 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요즘 와서 조금 뭐가 변했는지 하여튼 생선을 집에서 요리하면 막 냄새가 너무 역겨우고 싫어요. 만들어주면 먹긴 하지만은요. 이 생선은 비린내가 나잖아요. 아유, 저 사람들 만났는데 뭐 구린내가 나. 그 생선 같은 만남은 잘못된 만남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만남, 이런 만남은 가장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남도 조심해야 되는 만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꽃은 피어있을 때는 아름답지만은 시들면 어떻게 됩니까? 갖다 버리잖아요. 만날 때도 좋지만은 헤어져도 좋은 만남이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별로 안 좋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이 지우개는 뭐 지운다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서 저 인간 만난 것은 정말 지웠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만남은 좋은 만남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그 사람 만난 것은 그 만남은 정말 지울 수만 있다면 다 싹 지워버렸으면 좋겠어. 그건 안 좋은 만남이라는 뜻이죠. 네 번째로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가장 좋은 만남이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그래서 이런 만남은 좋은 만남이라 축복된 만남이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아무튼 만남은 소중한데요.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꼭 이분은 만나야 됩니다.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가장 중요한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행복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연히 어쩌다가 사람들 피해서 갔는데 어쩌다가 재수 없이 어떤 유대인 남자를 만난 그런 만남이 아니었어요. 우연히 만난 만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마 시간을 잘 정리해서 아마 일부러 찾아가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4절에 사마리아로 동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땅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로 가는 것을 싫어해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로 가면 질려서 갈 수 있는데 베레아 쪽으로 돌아서 갑니다. 그만큼 싫어하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시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를 만나려고?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지금 안고 있는 그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거기로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남은 중요한 만남이 세 번 있다고 하죠. 첫째는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이건 내가 원해서 만난 건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 부모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승과의 만남. 그렇지, 애들 학교 가면 선생님을 만나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면 인생이 참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이라고 하죠. 어떤 남편, 어떤 아내를 만나는가. 물론 뭐 결혼을 안 하신 분은 이 세 번째 만남은 뭐 지워지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이 세 번의 만남은 꼭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만나야 될 중요한 만남이 하나 더 있죠.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베버리힐스에서 1,000만 달러 집에는 살지 못하지만 좋은 가방 3만 불짜리 5만 불짜리 시계는 못 산달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영원한 베버리힐스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도 만나고 또 교회도 만나고 목회자도 만나고 우리 성도들도 만나죠. 우리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 만난 것. 우리는 이것을 큰 축복으로 여기면서 주님 만나서 이와 같이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베버리힐스보다 더 아름다운, 더 훌륭한,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